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미국의 영성 신학자이자 기독교 작가인 리처드 포스트 목사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지만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이 세 가지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경제적인 부분의 희망사항은 지금보다 조금 더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조금 더 갖게 되면 거기서 또 조금 더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과 동의어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부,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워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인생의 회의를 느끼곤 합니다. 또한 자신이 목표했던 것을 이루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부가 자신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한숨을 쉬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움켜쥐느라 사랑과 격려가 가득해야 할 가족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삶의 양념과 같았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즉 경제에 대해서 꽤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최상의 가치로 두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돈을 주님과 사람을 섬기는 통로로 삼는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아주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재물이 헬라어로 맘모나스인데 이 말은 믿다 또 신뢰하다에서 온 말입니다. 고대로부터 재물은 사람들이 늘 믿는 것이었고 가장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맘모나스와 재물이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재물의 신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만몬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지만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돈은 우리를 지배하는 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수단과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성은 가정을 만들게 해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통로입니다. 아궁이 속에 있는 장작불은 가마솥에 밥을 짓게 하고 국을 끓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장작불이 아궁이 밖으로 나와서 타게 되면 집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궁이 밖으로 나온 불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통제된 성은 인생을 기쁘게 만들지만 통제되지 않은 성은 인생을 쾌락에 물들게 하여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권력도 중립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파괴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생명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훨씬 더 나을 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7년간의 흉년을 이겨내는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아버지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었고 그들이 불어나서 출애굽의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힘에는 이런 정치적인 힘뿐만 아니라 학문의 힘을 비롯하여 다양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실 때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차등해서 나누어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고 하셨듯이 우리의 지능과 재능은 다 다릅니다. 같은 시간 동안 공부할지라도 이해하는 정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총명한 사람이 성실하여 지식적으로 앞서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그 분야에 관한 한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나 공직에서 일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식이나 재능, 역할을 주신 것은 그 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은 비록 피곤하고 눌림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돈, 성,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간은 다양한 것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엇인가를 욕망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실상은 그것이 인간을 욕망하여 인간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욕망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충동에서 오는 욕망입니다. 현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문자적인 의미는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로, 좋아 보이는 물건이 있으면 그것이 갖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백화점이나 마트를 방문하면 처음에 구입하려고 했던 것 외에도 장바구니에는 계획에 없었던 물건들로 채워진 것을 확인하곤 합니다.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만 큰 폭으로 세일을 한다고 해서, 얼마 후에 있을 일에 꼭 필요해서, 이전부터 꼭 갖고 싶은 것이어서, 우울한 기분인 나를 위로해 주고 싶어서 등 각양각색의 이유로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구입하고 나서 실제로 사용해 보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이내 실증을 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언박싱도 하지 않고 쌓아두고, 심지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자신이 그 물건을 샀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충동 구매를 하고 얼마 후에 날아온 카드 명세서를 보고서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는 지름신에게 굴복당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주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름신이 최고의 신으로 등극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아니 아홉 개의 얼굴을 가진 또는 아홉 개의 맛을 가진 하나의 성령의 열매가 등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하다는 절약하다나 줄이다가 아니라 끊어서 옆으로 제치는 것입니다. 지름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덜 구입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름신에게 붙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잘라서 성령님께 접붙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한 감정에서 오는 욕망입니다. 파노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 미디어 이론가인 장 보드리아르라는 분이 이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파노플리는 프랑스어로 한 세트를 뜻하는 단어인데, 본래 이 말의 의미는 기사의 갑옷과 투구 한 세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비 중심 사회에서 사람들이 특정 집단과 연대감을 과시하기 위해 소비하는 특정 제품, 특히 명품 브랜드 제품의 쇼핑 목록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때 중고등학생 사이에 특정 회사의 패딩이 제2의 교복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수십만 원짜리 패딩을 쉽게 살 수 있는 형편의 가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형편의 가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집이 그렇게 비싼 옷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그런 옷을 입어야 자신도 형편이 나은 집의 친구들과 동급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학생들의 몇십만 원짜리 옷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옷보다 10배 이상 비싼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 패딩보다 100배 이상 더 비싼 자동차를 타고 싶어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에게는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최소한 남들과 어깨는 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이 나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내가 남들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수용해야 상한 감정에서 오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 집이 무너집니다. 셋째는 과도한 집념에서 오는 욕망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원하는 욕망은 고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가만두지 않고 끊임없이 채찍질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부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지위에 대한 욕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작아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행복을 내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인 주제가를 부릅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입니다. 여기에는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때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선교 등을 말했지만 실상은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기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만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만을 위해서 동분서주한다면 이미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 들렀을 때 그곳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테네 사람들은 현대인들처럼 빠른 것,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흔히 다른 사람들보다 신제품을 빨리 구매해서 사용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을 얼리 어답터라고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 또는 주장을 듣고 논쟁하는 일에는 그 어느 지역의 사람들보다 얼리 어답터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는데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은 호기심,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것은 최신 유행 사상을 추구한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즉 최신의 사상을 통해서 최고의 학문을 추구함으로 우리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이 그들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내용이었지만 그것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더 자세히 듣기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새 것에 대한 그들의 지적 허영심과 지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24시간 뉴스만 방송하는 CNN의 한때 광고 타이틀이 Be the first to know 였습니다. 아는 것에 1등이 되십시오 입니다. 빠른 뉴스가 중요하지만 빠른 것을 목적 삼다가 바르지 않은 것을 전하게 되면 늦은 것만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참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영적인 욕망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이 성숙했다고 하는 것을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래 신앙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것은 목회자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도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자신의 실력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결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의 실력보다 더 나아 보이는 설교를 하고 싶기도 하고 자신의 역량보다 더 나아 보이는 목회를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도 진한 아쉬움과 눌림을 경험합니다. 이 다섯 가지의 욕망은 그 자체가 악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과도해지면 삶이 무너질 수 있고 죄를 짓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욕망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마침내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하는 그 시점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민족의 명절 중에 하나인 설과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영적인 설과 같습니다. 가끔 자신의 생일을 자신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세례받은 날로 바꾸었다는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또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을 자기 생일로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바로 그날이 자신의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의 모습과는 같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기대어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영어 성경은 앉다를 sit down보다 recline, 기대다라고 번역합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유월절에 가장 보통은 아버지가 인도하는 특별한 식사를 합니다. 그때 자녀가 아버지에게 네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출애굽기에서 세 번과 신명기에서 한 번 모두 네 번에 걸쳐서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그 네 질문은 이러합니다. 첫째, 왜 우리는 이 밤에 맞자는 유월절에 먹는 발효하지 않은 빵, 그것을 맞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 밤에 맞자를 먹습니까? 둘째, 왜 우리는 이 밤에 쓴 나물을 먹습니까? 셋째, 왜 우리는 이 밤에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어서 두 번 먹습니까? 넷째, 왜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비스듬히 기대어서 먹습니까? 이 질문에 인도자, 즉 아버지는 조상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며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맞자를 먹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을 아주 급하게 떠나야 했기 때문에 급히 구운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답합니다. 쓴 나물은 애굽에서 겪은 노예 생활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어서 먹는 것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흘린 눈물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기대어서 편안한 자세로 먹는 것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대어 먹어도 될 만큼 여유와 기쁨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일러줍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을 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1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우리 성경에는 원하고 원하였노라가 맨 뒤에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가장 먼저 나옵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원함을 원하였노라, 간절함이 간절했노라, 욕망을 욕망했노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다가 헬라어로 에피스메오인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열 또는 열정이 더해지다입니다. 즉 과도하게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목전에 두시고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간절하게 당신 스스로 조절하시기도 힘드실 정도로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월절 식사 나누기였습니다. 그 식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나누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 자체만 해도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자녀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를 나눈다면 그 식사는 다른 식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할 것입니다. 또 말기 암과 같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중한 질병이 있는 사람이 그동안 친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눈다면 그 식사는 그 어떤 식사보다도 의미가 깊을 것입니다. 그때 먹는 음식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어도 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산의 진미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식사 자체가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가족들과 또 친밀했던 지인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눈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는 그런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식사는 유월절의 음식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유인이 된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날입니다. 그 이전에는 애굽 왕 바로의 다스림을 받았지만 그날 이후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Passover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넘어서 간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넘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서 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잘나고 선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신실하고 선한 사람은 물론 범죄자가 있을지라도 또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을지라도 피를 보고 재앙이 그냥 넘어서 갔습니다. 즉 그들이 구원을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바른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의 피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월절에 죽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잘 전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단수로 하면 사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어부들을 비롯하여 세리, 열심당원 등을 제자로 부르셔서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는 사도라는 단어가 10장의 제자들의 명단을 언급할 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들은 후에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도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 때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10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들이 사도가 되어야 할 것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얘들아, 이 유월절 만찬이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나누는 마지막 식사이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듯이 이제는 내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의 피를 자신의 인생에 바르는 사람마다 영원한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인데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나 대신 보낸다. 너희들이 그 일을 나 대신 해 줄래?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모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교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사자이고 우리 모두는 사도입니다. 내가 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는데 네가 그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좀 섬겨줄래? 네가 잘 섬기면 그 사람은 신실한 나의 자녀가 될 것 같은데 너를 믿을게. 내가 네게 맡길 아이가 있는데 네가 좀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래? 나는 내가 그 아이를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키워낼 것을 믿는다. 네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신실하게 살면 그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 같은데 네가 그렇게 살아줄래? 나는 너를 믿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각자 속해 있는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를 보내고 싶은 일터가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거기서 나를 보여주는 통로로 삼아줄래? 때로는 사람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만 잘났느냐고 질투의 시선을 보낼지라도 나는 내가 거기서 신실하게 살아줄 것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의 일터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합정동에 하나 있는데 네가 가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꾸어 줄래? 거기서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고 밑가지로 살아줄래?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100주년 기념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래 세상에서 한자리 차지하기를 원하고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라도 되시기라도 하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로 다투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본 후에 그들은 원하고 원하는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지혜나 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사도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우님들께서 원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원하는 것이 자신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목적 삼는 것,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원하고 원하는 것이 세속적인 가치관의 것과 관련이 있다면 그 원함은 끊임없이 나를 짓누를 것입니다. 또한 그 원함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영혼에 잇대어진 원하고 원함은 나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나를 징검다리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로 연결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가 될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하신 말씀을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도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갖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도달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방치하거나 그 욕망에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앞두시고서도 자신의 일에 함몰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환경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원하고 원했던 것을 바꾸어 주심으로 그들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바꾸게 해주셔서 사도로 살아가게 해주셨듯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원하고 원함도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의 시선도 바꾸어 주시고 삶도 바꾸게 해주셔서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